2012년 7월에 코네티컷주에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생명이 잃어버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 칼럼니스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인본주의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은 고난 앞에서 방향을 제시할 수도 없고 공동체를 세울 방법조차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데 이 세상에서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길지 않은 삶을 살아오면서 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참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되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 앞에서 고난의 원인, 과정, 결과를 통틀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말,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학 개론이라고 한번 잡아보았는데, 이 고난학 개론의 가장 핵심이자 고난학 개론을 결론 낼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욥은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나만 사람, 소발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해라. 내가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자, 왜 욥이 이렇게 질문, 짐승, 땅, 고기 이런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연 만물이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9절에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기서 욥은 여호와의 손, 그의 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모든 자연 만물, 온 소산을 지배한다는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욥기 38장에서 욥기의 결론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또 욥에게 말씀하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질문 폭풍을 쏟아 부으시는데 땅의 기초를 세울 때넌 어디 있었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느냐? 눈 곳간에 들어가 봤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구름의 수를 셀수 있느냐? 계속 이어지는 질문 폭풍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자연 만물을 운행해 가듯이 그 하나님의 손은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기보다는 자꾸 인과 응보를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아, 내가 뭘 잘못했지? 아, 내가 지난달에 11조 안낸것 때문에 그런가? 아, 내가 몇달 전에 주일 지키지 않고 어디 여행 가서 그런가? 자꾸 내가 뭘 잘못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난이,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인과응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난의 원인이 인과응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주일 잘 지키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삶 속에서 죄안 짓고, 그러면 고난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면.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고난 안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잘이 섬기고, 헌금 잘하고, 봉사한다. 그러다가, 우리 신앙이 어디 한결 같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고난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그 동기가 뭐예요? 고난 안 받으려고. 이거 내가 또 잘못하면 또 고난 오니까.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고문입니까? 고난 안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이 노력을 한다면 저는 그거 신앙생활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난이 인과응보입니까? 인과응보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고난 안 받으려고, 그렇게 잘서 있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수 있겠습니까?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욥의 고난을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나요? 욥기 1장 1절은 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분 계신가요? 이렇게 좀 자부하기도 하고, 또 자부는 못하더라도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분 계신가요? 욥이 그 자녀들이 했던 일을 생각을 해보세요. 욥은 그의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날 한 명씩 명수대로 불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두려워서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 계신가요? 자녀 숫자대로 데리고 와서 가정예배 드리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이유 없는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욥은 그래서 이 13절, 오늘 보면 13절부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리고 15절에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16절에도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허르시면 인간이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막으시면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다라고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당하자마자 그가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고백하고 있는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권대로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권대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이 섭리를 또한 욥은 욥기 4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섭리를 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켜서 우주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완전히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그 프라비던스라고 하는데, 이 프라비던스에는 스윗 프라비던스가 있고,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이 표현한 비럴 프라비던스가 있습니다. 이 비럴 프라비던스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혹독한 섭니다. 혹독한 섭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윗 프라비던스는 뭘까요? 뭐 달콤한 섭리, 또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의 섭리라면 비럴 프라비던스도 있다는 거예요. 혹독한 섭리. 우리 앞에 당한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때로는 혹독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십니까? 아까처럼 인과응보 생각하면서 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또 뭘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을 하십니까? 왜 나에게? 왜 지금? 왜 우리 자녀들에게? 왜? 자꾸 왜라는 질문만 던지면서 하나님을 혹시 불평의 질문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잠시 어디 가신 건 아닙니다. 잠시 졸고 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당신의 지혜와 명철대로 지금 당신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면 지금 나에게 당한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것임을 믿는 그 한 단계 성장하는 높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욥이 아니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욥도 몇 차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장에서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명철과 하나님의 계략을 고백했듯이 우리도 우리 앞에 당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시며 욥과 같은 찬양을 한번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연습해봐야죠. 훈련해봐야죠. 한 번에 안 되니까. 한 번에 안 되니까 훈련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주권으로 이 많은 것 주셨는데 또 주권으로 또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고난의 기초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고난의 결과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정금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탈 때요, 돌풍과 이 안개와 바람으로 비행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조종실의 장치와 수많은 버튼들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의 원리, 뭐 응급 상황 그 대처 방법, 그 수많은 그 절차들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 이 돌풍으로 인하여 비행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정말 그야말로 추락할 것 같은 위기에 있다. 자, 그때 우리가 조종실을 간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조종실에 가서 그 수많은 버튼 앞에서 우리가 뭐 누를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그냥 안전벨트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안전벨트 풀고 조종실로 달려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돌풍과 폭풍, 그 안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일은 앉아있는 겁니다. 앉아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섭리로 당신의 길을 가고 계시고 마침내 우리를 안전한 도착지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많은 질문들이 사라집니다. 아까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우리 가정에게 이러한 질문들이 사라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불평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생도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도 또 우리 앞에 펼쳐질 많은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주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손 붙드시고 오늘도 살아가시고 우리 앞에 당한 고난을 잘 견디면서 잘 앉아 계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